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종 승리가 보장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확정하신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 길이 열렸으니 허락된 인생을 감사하며 또한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복잡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항상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바르고 지혜로운 길에 서게 하옵소서. 남이 잘된 것을 기준하여서 내 것을 비교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미련으로 오늘을 무가치하게 낭비하는 어리석음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이 새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땀 흘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전한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지혜와 영감이 우리가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영접하며 나 살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나아간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생활과 그들의 성취를 주께서 친히 관리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궈갈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교리라고 하면 아마 가장 먼저 생각나는 책은 로마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에게 가장 교리적인 책을 말해보라고 하면 학자들은 한결같이 갈라디아서를 꼽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짧지만 어느 책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명료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를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의 종교개혁의 일을 수행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가장 많이 참고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평생에 일반 평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해서를 집필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두 권이나 쓰게 됩니다. 결국 성경의 분량상으로는 이 로마서가 더 긴 글이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로 강해한 글들이 이 로마서보다 두 배나 더 두껍게 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그와 같이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아주 결정적인 교훈과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믿을 수 있을지, 잘 믿을 수 있을지,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잘못된 유대주의적 가르침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유대주의를 표방하는 율법 선생들이 바울이 세운 이 교회에 와서 바울의 가르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음식에 대해서 구별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과 그들이 말하는 말이 다르다고 지적하면 그 유대주의 율법학자들은 바울을 비난하며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바울이 불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부족한 자라고 치부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편지의 첫 장부터 자신을 변호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말이 시작됩니다. 그의 첫 인사말부터 그의 권위와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밝혀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그와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보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그와 함께 다닌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사도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비슷한 논쟁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도된 것이 오직 주님께로 말미암았음을 다시 확인시키며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사도의 권한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 안의 질서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함부로 무시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것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의 부르심을 여러 지역의 열매로 그것이 정말 참인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처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조차 바울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인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의 심령이 은혜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아는 인간관계 안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알면 알수록 더욱 발견되고 정직한 신명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짧은 말로 상기시킵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담긴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 앞에서 언급했던 유대의 교사들이 다른 복음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조건부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합당한 행위로 값을 치를 때에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건져지는 존재이지 스스로 어떤 행위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을 치르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생명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아기는 스스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스스로 값을 치르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려고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에는 값을 치르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망각입니다. 영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하신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시 알게 하는 겁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진리의 내용에 첨가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바울은 그때 완전히 거듭나는 경험을 합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열정은 그대로인데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일에 바울이 계획하거나 값을 치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더 과감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언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확대한 단호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을 만큼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토록 복음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복음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신앙의 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에서는 이해와 관심이 관점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기 한 점을 먹어도 민족마다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돼지고기가 싫다는데 굳이 그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다릅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주술적인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이 결혼인데 결혼 자체가 관계적 배타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다른 이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의 관계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배타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사회 전반을 흐르는 중요한 분위기는 이 다원주의가 배타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특히 콕 찍어 공격합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는 원래 배타적입니다. 심지어 가짜 진리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윤회에 있어서 배타적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주체라는 면에서 배타적입니다. 물질주의든 결정주의든 과학주의든 노력의 미화이든 자의적 영성 개발이든 도의적 진보이든 생명은 언제나 절대성에 있습니다. 연애 감정을 되돌아보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첫사랑이 강렬하지요. 단 하나뿐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고 30대가 훌쩍 넘은 나이에 이 연애는 20대처럼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처럼 이것저것 비교하고 고려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눈에 콩크불이 쓰이듯이 한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강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힘 있는 사랑, 역동적인 신앙이 되기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지키는 단호함으로 서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결단의 시간이 있었기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으로 서려 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준으로 서야 합니다. 노골적인 거짓말보다 왜곡된 진리를 분간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유대교 이 율법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을 했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리고 또 율법적 행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도 이와 같이 수많은 미혹이 판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순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원망과 모든 허무에 지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생을 통해서 오직 주님 앞에 바른 헌신을 다짐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